44비트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트 팟캐스트 202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저는 유은입니다.
저는 다니엘입니다.
네,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 모시고 진행하게 됐는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희 후원 안내부터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페이트리온 통해서 정기 후원해주시는 분들, 감사한 분들 계십니다. 김재현님, 박현우님, 최준호님, 박재권님, 디지님, 지훈님, 흥반장님, 윤상현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애쉬84님, 알프레덕님, 다니엘리님, 윤님, 풍객사님, 유겸애빈님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후원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팟캐스트 홈페이지가 있어요. 팟캐스트.44비츠.io 아랫부분에 오시면 후원란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 그 녹음된 거 다시 보시는 분들은 방송 아랫부분에 굿즈 구입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때는 안 나오는데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 굿즈를 구입하셔서도 저희한테 후원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게스트 멀리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오신 게스트를 모셨는데 다니엘님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구글의 파이어베이스라는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1월 달에 육아휴직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4월까지 한국에서 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다 뵙네요.
네네. 저희 다니엘님 예전에 한번 나오신 적 있는데.
그게 언제죠? 네.
지금 보니까 169화, 와. 지금 우리가 202화죠? 네네. 169화하고 2022년이네요. 11월.
1년이 훨씬 넘었네요.
네, 1년이 넘었네요.
반 가까이 다 돼가네요.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그 편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해? 저는 그때 약간 성덕 느낌이라서 막
저희도 성덕 느낌.
너무 막 기뻐가지고 막
저 기억나는 거 그 SRE 책 엄청 재밌다고.
맞아요. 맞아.
SRE 책 같이 이때 저도 그때 트위터에서 네네. 스페이스에서 막 SRE 책 같이 읽고 막 얘기하는 그런 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때 딱 2022년 말에 그래서 그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때도 딱 요 멤버인데 이제
전 새로 와.
네. 새로 오신 거.
네. CP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CP랑 같이 저희 줌으로 열어놓고.
맞아요.
그때 네, 제가 그래서. 미국에 있었죠 그때는.
한 1년 반 정도 시기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와, 1년 반?
네.
저는 사실 크게 그때 같은 팀에 있었고 계속 같은
계속
팀에,
같은 팀에 계시고
이제 프로젝트만 조금씩 바뀌는 거라 회사에서는 크게 바뀐 점이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잘 지냈어요 물어보면 잘 지내셔요 물어보면 애기 생각밖에 아직 5살 아래의 어린애들이 네. 키우다 보니까 애들 키우면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1년이나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아빠의 지금
너무 재밌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래도 시간은 후다닥 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기 낳기 전에 후하고 네. 코로나 때도 시간이 엄청 빨리 갔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저는 그랬게 네, 느꼈는데 아기 네, 네. 나니까 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작년에는 제가 한국에 또 8월 달에 와가지고
그쵸.
당근 그 인프콘에서 네. 또 여기 다 만나 뵙고. 또 당근마켓도 놀러 가서 맞아요. 또 밥도 사주시고 그다음에 아웃사이더님은 또 연말인가 11월 달?
11월쯤이죠.
또 미국 오셔가지고 저희 회사 또에서 같이 그냥 네. 같이 일했던 것 같은데 그죠? 회사 카페 같은 데 있어가지고
거기 카페 얻어먹고 카페에서 얻어먹고
네네 네,
일하다가 나왔죠.
참 인연이 신기하네요. 이렇게 트위터에서 뵙고 연락을 드려서 방송을 하고. 그게 이제 이어져서 계속
그러니까 저는 만나게 너무 되는 게. 저는 사실 미국에 거의 어린 시절 다 보내고 해서 한국에 연이 없어서
네네.
사실 한국에 오는 게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그냥 와서 그냥 가족 보고 가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트위터를 시작하게 되면서 한국의 개발자분들하고 개발 얘기도 하고 한국에 오면 만날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연락하실 수 있고 밥 같이 드세요. 커피 하시죠. 저는 트위터에게 너무 고맙죠. 트위터가 내 삶을 바꿨다.
그렇죠.
한국에서 이렇게 얼마 전에 뭐 인프랩에도 놀러 가고 향로님도 트위터 하시니까
네.
당근마켓도 놀러 갈 예정이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아내가 신기해하죠. 트위터 그냥 시간 인생은 인생 낭비하는 것처럼 나름 친구를 사귀었구나 오프라인에서 뭔가 이어지구나 해서 네. 저는 너무 감사하죠.
아 이번에 좀 오셔서 많이 만나고 다니셨어요?
많이까지는 아닌데 뭐 예를 들어 커피챗에서 신청하시는 네. 분도 계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커피챗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제 많지는 않은데 제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건들이죠. 아, 그렇죠. 이렇게 팟캐스트 나온 것도 엄청난 사건이니까
아, 좀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구글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 좀 이제 궁금하잖아요. 보통 구글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걸까 이런 것들 궁금하고 사실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맞아요.
지난번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SRE
구글 책. SRE 책이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아놓은 거지 전사 표준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들 좀 여쭤보고 그리고 또 이제 구글만의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알사님이 좀 적어주신 것 같은데 궁금하신 거 좀 얘기해주세요.
아, 저뿐만 아니라 네. 이게 다른 멤버들이 적으셨는데 이제 그 아마 그 저도 본지 이제 1년 넘어서 구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한다.
아,
거기에
맞아.
사실
그, 아, 그 책이었네요.
네, 그 책 사실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네, 거기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구글 그러니까 구글뿐만 아니라 외국 뭐 메타나 다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이 좀 오픈소스 더 많이 쓰는 거에 비해서 빅테크 미국 빅테크는 저는 좀 내부 도구들이 더 많이 있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네. 구글에는 이제 어떤 도구 쓰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슬랙 쓰나요 구글도?
안 쓰죠.
아, 슬랙 쓰면 안 되죠.
아~
구글 챗이 있는데
예~
슬랙을 쓰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스페이스?
세일즈 팀 뭐 어떤 특정 팀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 막 고객과 대화해야 되는 경우
네.
그럴 때는 뭐 라이벌을 써도 되는데 근데 슬랙은 구글 챗을 많이 쓰는데 저 SRE 있을 때는 심지어 IRC
IRC
열려 있나요?
우와.
IRC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사내 IRC 채널이 엄청 많은 거예요?
IRC 서버가 있겠네요.
근데 고인물들만 쓰기 때문에 거의 안 쓰고 예를 들어 막 그 IRC가 접속을 하고 로그아웃하고 다시 들어오면 백지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일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항상 켜두고 백업을 해서 뭐 최적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백업을 하고 백업 로그를 보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죠.
그렇죠. 아, 보통 아카이빙 네. 긁어가는 걸 따로 만들죠.
막 우리는 SR이고 이게 채팅이란 중요한 미디움에 의존도 있으면 안 되고 해서 IRC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게 그 뭔가 효율성을 이게 일할 때 너무 귀찮으니까 네네. 많이는 안 쓰고 심지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IRC 채널 쓰는 데가 있고 그거랑 챗이랑 약간 연동하는 그런 터널을 만들어서 띄우세요. 나는 IRC 쓸 거야 이런 분들이 있고 난 무조건 리눅스 쓸 거야 이런 분들이 있지만 네. 대부분은 구글 챗 그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포함된 거를 네네. 다들 쓰시죠.
옛날에 뭐 IRC 쓸 때 그런 시도 많이 했죠.
많이
슬랙
했죠.
메시지 어떻게 네. 일로
그쵸,
올까?
그쵸.
메시지 어떻게 저로 갈까?
슬랙이 정말 IRC 정말 잘 만든 프로덕트예요. 옛날에는 진짜 IRC나 뭐 힙챗 뭐 이런 거 썼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뭐 구글은 그런가 하고 근데 사실 저는 뭐 구글이 워낙 큰 회사고 팀마다 다 일하는 것도 다르고 쓰는 도구가 달라가지고 제가 뭐 대표하긴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회사들이 다 오픈소스를 많이 쓰잖아요. 회사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개발 도구부터 뭐 배포 툴 그다음에 뭐 실제로 서버를 사용하는 그런 코드 그런 게 다 이제 오픈소스 빌려서 이제 커뮤니티로 하는 건데 이제 역사적으로 그럼 구글이란 회사는 지금 25년이 넘었을 텐데
네.
25년 전에 구글이 시작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없는 생태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러니까 구글에 처음 입사해서 저는 너무 신난 거죠. 아, 이 구글은 막 다 디즈니랜드인 거예요. 막 다 다르대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포켓몬스터에서 포켓몬 알로하가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포켓몬스터 저희가 아는 뭐 피카츄나 뭐 꼬부기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막 섬이 있대요. 근데 이 섬은 외부와 단절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라파고스인가요?
그죠. 갈라파고스처럼 그 거기는 포켓몬들은 좀 달라요.
아.
그래서 막 피카츄인데 막 파란색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진짜 갈라파고스.
거기에 맞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약간 신입은 모르겠지만 저는 구글의 첫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구글은 이제 처음 한 3년 동안 두 회사를 다녔다가 이제 입사를 했는데 약간 이 갈라파고에 간 느낌이야. 내가 아는 모든 그런 뭐 예를 들어 코드 리뷰 툴 그럼 풀리퀘스트인데 여긴 풀리퀘스트라고 안 하네. 여기는 체인지 리스트래. 그럼 여기는 뭐 그러면 그러면 뭐 기덥 액션은 뭐지? 그러면 또 다른 게 있고 아. 릴리스하는 것도 다른 거 있고 여기 도커는 도커가 아니라 다른 거 약간 아. 다 그런 느낌이에요. 다. 결국 개발자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다 똑같은데 구글 내에서 옛날에 오픈 소스를 안 할 시점부터 자체 개발을 아. 다 한 거고 페이스북도 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오픈 소스에 없는 솔루션을 아. 우리가 개발해야 했고 그럼 이제 구글 엔지니어 데려다가 이거 만들어줘 해서 내부로 만든 게 이제 너무 크고 이제 이걸 오픈 소스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오픈 소스는 기능이 부족해. 아니면 우리 스케일로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완전 갈라파고화 돼서 처음엔 재밌어요. 와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이렇게 풀고 와 이런 건 이렇게 쉽고. 근데 반대로 엄청 쉬워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울 때도 있고. 예를 들어 그냥 도메인 사서 연결하는 거 엄청 복잡해요. 아. 왜냐면 네트워킹 스택이 다 해야 되고 그 구글만의 방식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재밌죠.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글 개발자들은 이제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나 회사를 떠나서 무능하다. 아. 왜냐면 뭐 AWS도 몰라.
그런 경우가 있죠.
VS 코드도 안 써봤어. 막 GitHub도 몰라. Git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VS 코드를 심지어.
근데 VS 코드 요즘에 써요. 아, 요즘에 쓰는데 요즘에 옛날에는 심지어 에디터도 다 구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인텔리제이나 이런 거 했었는데 네네. 그것도 결국에 막 그 플러그인을 엄청 막 해줘서 이제 구글이라는 그 모노레포라는 소스 코드를 네네. 연결해야 되는데 막 몇 테라바이트짜리 소스 코드를 랩탑에 다운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쵸. 보안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해요. 유출될까봐 그런 걸 어떻게 푸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구글에서 오래 계신 분은 오히려 이제 밖에 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글 버블에서 아무런 관심 없다가 막 나 캐싱이 필요한데 뭐 해야 되지? 레디스를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쿠버네티스 당연히 몰라.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비슷한 거 아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죠. 내부 도구가 많은데 너무 구글의 구글만의 구글에서밖에 안 쓰는 걸 하니까 밖에 나가서 좀 헤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저는 다행히도 좀 오픈 소스 일을 많이 하니까 저희 파이어베이스라는 팀은 이제 오픈 소스로 SDK나 이런 거 만들고 심지어 파이어베이스라는 회사 자체는 구글에서 만든 회사가 아니라 원래는 그쵸. 스타트업이었다가 이제
인수가 된
케이스니까 저는 그래도 좀 이제 외부 기술을 느낄 수 있고 네, 볼 수 네. 있고 막 넥시에서 재밌겠다 이러는데 그 구글에 있는 웹 개발자분들은 뭐 리액트도 못 쓰니까 앵귤러 써야 돼요. 그런 느낌.
그러면 그 신입 개발자가 막 구글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뭐 그 좀 자체 기술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오픈소스 기술을 쓰는 회사 중에 고민을 한다고 하면 다니엘님은 어느 쪽을 좀 추천하시는 편이신가요?
개인의 목적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 다른 기술을 모르는 게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긴 하지만 메꿀 수 없는 마이너스는 또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에 기술이란 게 푸는 문제는 다 비슷하고 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구나. 멘탈 모델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네. 저는 뭐 예를 들어 안정성이나 좀 커리어 멘토링이나 아니면 좀 뭐 레주메도 좀 봐야 되잖아요. 이력을 좀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빅텍이 아무래도 그 회사가 여유롭고 이제 회사에서 막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겠다 발버둥 치면 사람들을 케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큰 회사들은 보통 그런 걸 케어할 수도 있고 이런 인력 관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게 볼 것이며 이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인력에 대한 그런 구조가 너무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 왜냐면 그 시간이 들고 돈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큰 회사들은 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은 그걸 못하니까 이제 성격에 따라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너가 좋은 개발자고 실력이 있고 그런 빅텍에서 오퍼를 받을 능력이 있다 그럼 가라. 너가 아니면 너 근데 뭐 스타트업에 뜻이 있다 아니면 너는 그런 이런 구조가 너무 싫고 너가 막 세상을 뒤바꾸고 싶어 지금 당장 그럼 스타트업 가서도 많이 배울 거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예를 들어 좋은 점은 승진이 좀 빠른 거 같아요. 빅테크 네. 승진이 아무리 네가 뛰어나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배울 게 많고 구조상 프로세스를 따라야 할 게 많이 있고 내가 함부로 그냥 임팩트를 팍 내는 그런 내가 막 가족이 가서 다 고치고 막 이거 안 된다고 막 야근해서 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보통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같이 들어와서 저는 1년 만에 스타트업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 사람은 막 거기 5년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니저였다가 매니저에서 또 승진까지 해서 약간 시니어 매니저가 된 거예요. 저랑 연차가 8년 차, 9년 차인데 그건 빅텍에서는 쉽지 않은 커리어거든요. 네, 그렇게 네. 빨리 승진하는 건. 근데 그 스타트업에서는 인정받고 스타트업이 워낙 사람이 빨리 바뀌니까 이 정도 역사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 많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꽤나 빨리 승진을 한 거죠. 그래서 답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구글에 와서 얻어간 게 많이 있다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한국에 와서도 뭐 미국에서는 구글이 그렇게 막 잘 먹히는 타이틀은 아니거든요. 아. 구글에서 일한다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우와 이게 아니거든요. 네. 샘플은 특히
신기하네요.
그래. 실리콘밸리는 특히 그렇죠. 약간 뭐 택시 타서 내가 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과 숨겨요. 부끄러워. 왜냐면 90%가 개발자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구글에서 일해 하면 와 쳐주시니까 저는 되게 얻어가는 게 많다 생각이 들죠.
약간 동탄의 삼성 엔지니어만큼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이 커.
택시 타 막 엔지니어 구글 뭐 그럼 딱 타서 공항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딱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택시를 타면 너 구글 가니 페이스북 가니 아마존 가니 아~ 물어본다고. 그래서 너무 너무 그냥 치이는 게 개발자라서 딱히 대단한 게 없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구글은 사람 케어도 잘해주고
잘해주죠.
그리고 구글러라는 게 레즈메에 적혀 있을 때 네가 가질 수 있는 보상 그 어떤 이득 이런 것도 꽤 클 거고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되죠.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기술은 그냥 뭐 비슷한 기술 또 다른 걸 배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구글을 추천한다. 이렇게
저는 뭐 큰 꿈이 없거나 안전빵인 거죠. 안전빵. 뭐 예를 들어 수능 만점 받으면 의대 가잖아요. 네. 그게 안전빵이니까 그 사람이 뜻이 없으면 딴 데 갈 수 있지만 너가 큰 뜻이 없으면 의대 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너가 만약에 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뭐 오퍼를 뭐 인터뷰도 해서 오퍼를 받아서 가면 나쁠 건 없다. 처음 1, 2년은 가서 별로면 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도 비슷하게 조언하지 않아요? 붙은 다음에 고민해라. 미리 그렇게 고민을 해야 붙은다. 그리고 저도 사실
고민할 거라면
갈 수 있으면 안 갈 이유는 없다. 가보고 나오면 그래. 되지. 안 가면 계속 마음속에 그때 갈 걸 그랬나? 네이버 갈 걸 그랬나? 뭐 카카오 갈 걸 그랬나? 할 텐데 한번 가보면 아, 큰 기업은 또 이렇게.
맞아요.
근데 또 큰 기업이 몇만 명이 도는 시스템은 또 그만의 아닙니다. 시스템이 또 있어서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안 해볼 이유는 없지 않나.
근데 막상 또 구글러들이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트렌드랑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다르죠.
또 막상 퇴사하고 그 창업을 하시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많죠.
잘 하시고 또 그런 걸 보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란 장벽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고 있다면 뭐 그렇게 높게 뭐 어렵게 할 것 같진 않다.
근데 미국 빅테크는 뭐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대기업 보면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쵸.
그냥 뭐 요청만 하면 뭐 서버 나오고 레디스 세팅해주고 하니까 맞아. 사실은 잘하는 사람은 그 내부를 뭐 이렇게 뭔지 다 알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또 그냥 모르거든요. 뭐죠? 그러면
맞아요.
그냥 요청하면 나왔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런 사람은 사실 스타트업 갔을 땐 되게 힘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스타트업에서는 막 네가 당장 와서 뭔가를 만들게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하는 경우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이 사람을 지켜볼 수 있다 하면 어차피 사람의 당장 그 실력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보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엔지니어들과 팀워크가 어떨까 하는 것도 있고 리더십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판을 짜는 능력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그 구글에서 그런 여러 오픈소스 기술이나 아니면 실제로 뭐 AWS 사용하지 못한 게 엄청 막 저를 막 잡아당기는 그런 것처럼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인터뷰 볼 때 그 사람들도 아니까
네네.
그런 거는 몰라도 괜찮다. 예를 들어 제가 저는 자바에서 뭐 스프링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스프링을 쓰는 회사에서 저를 뽑을 때 어필을 할 때 뭐 제가 전 자바 모르니까 저를 안 뽑으셔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게 가서 배우면 되고 나도 아니면 나는 그 전체 다른 기술들이 있고 협업하는 것도 배웠고 어떻게 프로덕트가 A에서 B에서 C로 가는 그 과정도 배웠고 하니까 그걸 나에게 더 줄 수 있다 하는 게 그쪽에서도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인터뷰할 때 그렇게 네네. 어떤 기술을 배웠고 너 레디스 쓸 줄 아니 이런 거를 물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한국도 근데 그건 비슷할까요? 만약에 진짜 괜찮은 시니어 만약에 제가 당근에 가고 싶었는데 저는 자바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게 엄청난 감점일까요? 미국에서는 저는 그렇다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 약간 그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회사가 먼저 이 사람을 컨택하는 경우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컨택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포지션을 열어놨는데 들어왔어 이력서가 근데 기술 스택이 다르면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그러면 들어와서 과연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좀 이 기술을 금방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좀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긴 한데 지금 그 기술을 모른다고 그렇게 큰 감점이 있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우리 팀도 그 기술 갈아치울 날도 있을 거고 새로운 거 오면은 맞춰서 새로운 걸 도입할 수 있는 판단도 해야 되고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특정 기술을 지금 현재 모른다고 그렇게 감점을 하는 게 정말 팀을 좋을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당장 다음 달 뭐 다다음 달에 제품 출시해야 돼요. 그러면은 급하게 뽑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맞아요. 길게 본다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면 무조건 플러스일 것 같은데 못하면 막 엄청 마이너스 받는다라는 체감은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까지 갈라파고스 돼 있진 않아서 큰 기업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이게 궁금한 게 이제 구글이 그걸 그런 거를 내부에 구축하게 된 과정은 이해가 되는데 왜냐면 20년 전에는 구글만한 기업이 없었으니까 제일 먼저 치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잖아요. 네, 세상도 달라졌고 오픈 뭐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보그는 안 써봤지만 사실 그냥 밖에서 볼 땐 쿠버네티스가 보그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쿠버네티스도 이제 뭐 전 인류가 거기에 에너지를 퍼붓고 있는데 보그는 그럼 뭐가 여기 엄청 좋나? 막 이런 궁금함도 있고 또 약간 회사 입장에선 막 이게 물론 인프라를 바꾸는 게 쉽진 않지만 쿠버네티스 쓰면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게 훨씬 밖이랑 편해지잖아요. 힘을 모으기도 좋아지고 이제 그런 고민 같은 건 없나요? 구글 내부에서
있어요. 분명히 있고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제가 들고 이건 꽤나 뭐 공개적인 이야기에 딱히 뭐 잘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얘기한다고 어떤 고민이냐면 구글이 구글 GCP에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어디서 그런 걸 본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구글 내부에는 사실 GCP 서비스들이 많은 서비스들이 구글 내부에서 돌아가던 거를 퍼블릭화한 거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API와 아니 좀 REST API 쓰는 거죠. 구글 내부에서는 REST를 안 쓰니까 다 gRPC 기반이니까 다 프로토버프 기반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유튜브를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있었고 그거를 굉장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GCP의 성공을 위해서 구글이 GCP 안 돌아가면 어떡하냐 아마존은 AWS에서 돌아간다 근데 구글은 돌아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엄청난 큰 커스터머로서 피드백도 많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온보딩이나 그렇죠. 이런 서큐리티나 이런 게 구글은 내부적으로 그런 보안이나 이런 외부에서 침입하는 그런 서큐리티 프랙티스가 엄청 좋은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 프릭션을 겪으면서 GCP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의도였는데 지금 그걸 포기했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포기한 이유가 제가 두 가지 들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 큰 커스터머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감당할 수 없는 GCP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튜브는 큰 거죠. 예를 들어 유튜브나 구글 맵스나 너무 크니까
구글이 간다고 그랬는데 GCP가 잠깐만 조금 약간만
이런 너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구글 GCP에서 뭐 데이터베이스 팀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캘린더 팀이 와가지고 우리 너네 거 쓸게. 근데 지금 우리는 ABC가 있는데 너는 A밖에 없어. 너네가 BC를 개발해 줘야겠어. 라고 하면 그럼 그 팀은 막 2년 동안 BC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쪽 입장에서 이게 ROI가 맞나? 얘네들 와서 이게 보통 하면 뭐 괜찮겠는데 그동안 다른 커스터머들은 구글이 가진 문제는 세상에 다른 기업들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한 솔루션이
많죠.
아니에요.
많죠.
대부분 많죠. 아니에요. 네. 너무 큰 스케일이고 너무나도 특정한 어떤 솔루션을 원하는데 그러면 그냥 구글의 SI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그건 이미 있어요. 이미 내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GCP에게도 안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네를 하려면 개발을 얘네 것만 해야 되는데 사실 뭐 SaaS가 다 그런 SaaS들이 많아요. 고래가 오면 얘랑 얘한테 휘둘리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데 구글이라는 그 프로덕트들은 다 너무 커서 어렵다는 게 그래서 이제 작전상 별로다라는 취지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작전상 별로고 유튜브 입장에서도 이거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미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근데 뭐 1, 2년 동안 몇백 명의 개발자를 여기다 해야 될 텐데 이게 의미가 있나? 어떤 ROI가 있지?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유튜브의 이 SVP가 클라우드 이게 구글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다라고 알파벳도 사실 네. 여러 회사지만 구글 내부에서도 광고 팀이 있고 인프라 팀이 있고 뭐 클라우드 팀이 있고 거기에 다 수장들이 있고 그 수장들은 다 자기네들의 이런 우리가 소득은 얼마고 얼마 비용 얼마 다 계산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이쪽 구글 클라우드에서 너 우리 거 써라고 하면 그 유튜브는 그럼 우리가 얻는 건 무엇인가? 구글 전체에게는 주고 GCP에는 줄 수 있겠지만 이게 유튜브에는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이거는 최고의 인력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쓰는 인프라 피스랑 GCP에 있는 피스랑 매핑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 그래서 볼그를 예를 들어 지금 구글 내부에서 쓰는 게 그 쿠버네티스를 볼그라고 하는데 볼그를 쿠버네티스 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너무나도 볼그는 구글이 필요한 문제들과 구글의 내부에서 프로세스와 기술들을 다 연동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구글 내부에서 구글 그룹처럼 이제 팀을 다 해가지고 그런 팀들에게 얼만큼 리소스를 줄지 다 그 다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얘네들은 1년 예산이 이만큼이고 그러면 이거 GPU랑 CPU랑 메모리 다 이만큼 할당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보그랑 연동이 돼 있는데 쿠버네티스에 그거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그라는 커다란 시스템이 구글 내에서 잘 돌아가고 이게 보편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구글 특화된 기능들을 빼면서 쿠베를 만들었는데
그죠.
쿠베로 옮겨가면 또 다시 그 특화된 플러그인들을 추가를 해서 맞아요. 개발해야 되는
그거를 그런 안 하는 거죠. 쿠베는 완전 좀 다른 거고. 근데 예를 들어 근데 gRPC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이제 RPC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그거의 2.0 버전이래요. 네. 그래서 그 마이그레이션은 가능하고 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gRPC 그거는 그때 볼그는 완전히 그냥
생태계 자체적으로
쿠버네티스가 약간 인상을 받은 이거 약간 만들어 본 거예요. 또 새로 만들어 와서 다른 점도 많고 이 코어 브레이킹 체인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건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런 문제를 분명히 회사 내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 다르다. 이거 갈라파고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약간 이미 늦었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구글 내부에서는 이게 맞다라는 것도 있어서 저는 지금은 안 바뀌지 않을까. 근데 예를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구글 내부 아이디를 구글 팀이 만들었거든요.
네.
완전 그냥 웹베이스 아이디를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 아이디 팀이 따로 있는 거 사실 근데 뭐 구글 스케일에서는 그게 3만 명의 개발자가 있으니까 이거 수지타산이 맞는다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지금은 그 팀이 이제 근데 우리 VS 코드 기반으로 우리 거 인프라 엮겠다 해서 지금 VS 코드 기반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는 조금 그래도 오픈소스랑 어느 정도 섞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구글이 또 오픈소스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언어도 사실 구글 내부에서 쓰려고 한 건데 그것도 오픈소스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해서
오픈소스랑 엮이려고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약간 채용 때문에 혹은 그냥 기여
그게 오픈소스 근데 생각보다 저는 구글 오픈소스 하는 거 몇 개 중에 어떤 느낌이 받냐면 그냥 개인이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데 그 변호사랑 얘기하니까 된대라고 예를 들어 뭐 GX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자바스크립트처럼 생긴 건데 쉘 스크립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언어예요. 그러니까 쉘 스크립팅 할 때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쓰자. 그 사람이 취미로 만들었는데 구글 이런 걸 오픈소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그냥 된대요. 약간 취미로 하는 느낌.
아 이게 뭐가 비즈니스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적으로 하는 거 쿠버네티스나 뭐 SR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회사에서 팀을 꾸려서 우리가 좀 구글 내부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를 사람들이 널리 알리면서 이렇게 마케팅 효과도 얻고 뭐 리크루팅 효과도 얻는데 하는 사람들도 재밌다. 약간 윈윈으로 좀 하는 느낌이었는데 아예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아 좋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개발자 친화적이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네, 좋긴 하네요. 중요하긴 진짜 하네요. 좋은 회사인 것 같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또 채용 관련해서 네.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갈라파고스니까 이 기술은 밖에서 모르고 내부 사람들은 밖에 기술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만 해도 쿠버네티스 경험자 이렇게 JD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는 이스티오 씁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이스티오 안 써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뭐 엘빈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범용적인 업계 기술이라는 게 요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도를 물을 수 있는데 이제 둘의 차이가 나면 면접 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쿠벨 묻기는 이 사람들이 쿠베를 잘 모르고 구글 사람들이 보고를 물어보기에는 얘네들 저기서 그거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약간 웅성웅성 쿠베 그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고는 안 그렇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혹시 그런 어려움 같은 건 없나요? 아니면 채용할 때는 뭐 언어 같은 거는 그나마 통일돼 있을 테니까 언어가 다르진 않을 테니까 뭐 비슷한데 이제 인프라 같은 데는 좀 그런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맞아요. 들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구글뿐만 아니라 대부분 빅텍 채용 과정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흔히 말하는 리트 코드, 그러니까 백준 그 아, 네. 그 굉장히 짧은 문제. 시간에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거랑 그 다음에 시스템 디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너가 틱톡 엔지니어고 이 비디오를 업로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지 알려주라는 게 사실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개발 문제를 주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 언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코딩 문제도 저는 뭐 파이썬을 프로페셔널이 쓴 적 없지만 그냥 맨날 파이썬 써요. 파이썬이 코딩 문제 풀기 되게 쉽거든요. 데이터 스트럭처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게 뭐 네. 딕셔너리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쉬워가지고 파이썬 쓰고 시스템 디자인도 사실 뭐 특정 기술을 언급하지 않아도 돼요. 뭐 여기는 그냥 캐싱을 쓸 건데요. 뭐 좀 뭐 레디스도 있고 뭐 맵캐시도 있겠지만 그건 뭐 사용자랑 실제 어떤 하드웨어 쓰냐에 다르니까 뭐 크게 거기서 얽매이진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것만으로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주메는 당연히 이제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이랬나 어떤 회사에서 이랬나 어떤 기술이 이랬냐 이런 거를 말하는 순간은 있지만 마지막 채용 과정에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폰 인터뷰가 있겠죠. 전화해서 이제 코딩 문제 한두 개 풀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회사에 가서 면접 볼 때 코딩 문제 한 두세 개 더 풀고 이제 시스템 디자인 한두 개 더 풀고 뭐 구글 뭐 구글에서 뭐 서치 엔진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어떤 문제를 줄까요? 아니면 막 이게 유저가 접속 구글 독스에 접속을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이게 권한이 있는지 아예 권한이 없는지 권한 시스템을 한번 디자인해 볼까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 토대로만 이제 채용을 해요. 그 외에 아무런 인풋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제가 옛날에 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잖아요. 막 개발자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뭐가 다를까? 왜 미국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을까? 이 사람들은 개발을 하면서 비즈니스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약간 자바 스프링을 잘하고 쿠버네티스를 써본 개발자를 뽑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제 입사해서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구글 기술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약간 누글러라고 하는데요. 뉴 구글러를 누글러라고 해요. 누글러 카드가 있어요. 그냥 뭐 이게 약간 상징적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누글러 카드를 쓰면 나는 쓸모없다. 나는 모르겠다. 아직 배우는 중.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너그러워요.
근데 나는 쓸모없다 너무 센 표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표현해요?
적응 중이야. 적응 중이야.
미팅을 하는데 막 모르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누글러 카드를 쓸게. 너가 말하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질문을 하겠다를 약간 문화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글러 헷을 쓰겠다. 네네네. 모르겠다 무슨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거의 한 6개월 동안은 뭐 프로젝트를 안 준다던가
6개월 굉장히 관대한데요.
저는 누글러가 있다는 거 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회의에 쓴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저는 6개월 동안 그리고 저희가 너무 재밌어요. 이게 디즈니랜드예요. 막 그 포켓몬 알로아예요.
슈퍼패스 네.
피카츄. 피카츄가 막 초록색이야. 그럼 나 저거 좀 보고 올게 이런 거예요. 막 그 왜냐하면 내부 문서도 있고 교육 자료도 많고 하니까. 네. 나 보그가 뭔지 모르니까 보그의 코드랩이란 게 있으면 코드랩은 그냥 이제 간단한 튜토리얼 그런 네. 거 좀 하고 올게. 그러면 매니저가 터치 안 해줘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쓸모가 없어도 괜찮다. 저의 경험이었고요.
6개월 지나면 카드 걷어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인사평가를 하죠. 근데 그게 다 되는 게 어쨌든 인사평가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걸 하니까 회사에서 네네. 전체적으로 인사평가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가 승진할 생각이 있으면 결국 적응해서 잘 해야 돼. 임팩트를 내야 돼. 이거고 저는 이제 구글에 입사했을 때 굉장히 낮은 레벨로 들어왔고 거의 그 신입 레벨로 들어왔고 3년 일을 했지만 근데 예를 들어 매니저로 왔다 아니면 매니저 이상으로 왔다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스탠다드가 높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좀 거의 신입처럼 나는 키보드만 칠 줄 알아요. 아무것도 이런 느낌으로 저를 받아줬기 때문에 훨씬 더 그 6개월 동안은 그냥 막 제가 막 대체 막 기터브 없이 어떻게 하는 거야? 파이퍼? 파이퍼 논문 읽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방금 기터브 얘기하셨는데 그럼 구글에서는 이제 우리는 보통 커밋을 만들어서 PR을 올리고 그게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배포가 쭉 되거든요. 구글에서는 어떻게 신규 기능을 배포하나요?
신규 기능. 그럼 일단 코딩을 해야겠죠. 네. 그럼 코딩을 하면 이제 구글에서 내부의 아이디를 딱 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브랜치 개념이 아니라 브랜치 개념이 사실 근데 구글은 이제 소스 코드가 모노레포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담을 수 있는 파이퍼라는 기술을 쓴다 하죠. 파이퍼가 이제 이런 몇 테라바이트 이거를 이제 개개인들에게 이제 카피를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진짜 이 몇 테라바이트를 랩탑에 다운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푼 API 서비스가 있고 그러면 뭐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요. 막 나만의 나 네네. 다니엘의 워크스페이스 코드 카피해가지고 제가 막
필요한 코드, 부분만
그죠 이제 변환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구글에서 저는 구글러가 구글을 떠나고 가장 그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아마 그 채팅에도 올라왔는데 그 블레이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오픈소스로 베이젤이거든요. 근데 요걸 하면 정말 좋은 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이 뭐 코드를 써서 이거 테스트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 뭐 지금 외부에서는 그러면 내가 노드를 썼으니까 npm인가 뭐 pnpm인가 깔아가지고 그럼 패키지 다 JSON에 테스트 누가 스크립트 만들었으면 하고 아니면 누가 그냥 배시 스크립트 짜놨으면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베이젤은 베이젤이 갖다주는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코드를 아니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약간 구조화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코드 그러니까 코드는 그냥 파일이고 거기 안에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어마다 이 소스 코드가 이게 어떻게 뭉쳐서 바이너리가 되는지에 대한 이게 스크립트나 프로세스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뭐 소스가 있고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들 잔뜩 있고 npm run을 하면 뭔가 굉장한 것이 돌아가서 서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러는 블레이즈 베이젤만 배우면 그냥 내가 요 바이너리를 에딧했고 이 바이너리는 요 코드에 들어간대. 요 프로그램에 돌아간대. 요거를 빌드 파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 그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이 고 바이너리가 있고 이거는 고 라이브러리고 이건 요런 파일들이 있고 얘는 이런 컴파일러 옵션이 필요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그냥 베이젤 빌드 그거 그럼 만들어주고 그럼 베이젤 테스트 이거 하면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막 스크린이 막 난리가 나고 엄청난 것들이 돌아가면서 막 C++ 컴파일러부터 만드는 느낌이에요. 막 다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엄청 편하죠. 이게 내가 알 필요도 없고 심지어 제가 되게 재밌다라고 느낀 게 이게 빌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컴퓨터에서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 빌드가 리모트에서 돌아가요. 약간 GitHub 액션을 스핀업해가지고 네. 돌아가서 그럼 뭐 이제 다른 개발자들이 캐싱한 거 있으면 캐싱해가지고 이건 이미 빌드 해놨는데 해서 이렇게 짜르르 해서 가져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진짜 그 시스템이 구글은 모든 바이너리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없거든요. 모노레포에 다 담겨 있거든요. 옛날에는 심지어 약간 C++ 컴파일러도 만들었을 거예요. 소스부터 막 그런 식으로 아예 다 모든 것이 인터널리 담겨 있고 그거를 다 묶어주는 게 이제 베이젤이고 베이젤 함으로써 이제 코드가 어느 정도 구조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소스 코드는 이제 그냥 파일인데 이제 컴파일러 보면 AST가 있잖아요. AST도 소스 코드를 약간 데이터 스트럭처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면 그 모든 구글 외부 시스템들이 다 베이젤 위로 돌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가 이제 이런 이 바이너리와 이 바이너리를 합쳐서 이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럼 이 서버 바이너리를 합쳐서 이 서버가 된다. 이거를 빌드 툴들이나 디플로이 툴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써서 이제 PR을 올렸어요. 근데 뭐 PR이 아니라 뭐 CL이라고 하겠죠. 그럼 또 코드 리뷰 툴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뭐 근데 좋은 코드 리뷰 툴도 되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GitHub보다 조금 더 편한 점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PR을 올리면 한 100가지 테스트가 돌아가는 막 엄청 테스트가 많이 돌아가요. 막 타이포도 잡아주고 막 너 이거 고인데 여기서 고루틴 우리가 돌려보니까 레이스 컨디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린터나 이런 거 돌아가는 것